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 시리즈로 저희가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인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인생의 시간의 총합인 거죠. 짧건 길건 간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인생이라고 표현하건 혹은 좀 더 좁게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을 때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로노스이고 두 번째로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도 시간이고 카이로스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직선적이고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건 뭐 내가 그냥 낮잠을 자건 내가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건 아니면은 내가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건 무엇을 하던 간에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카이로스를 말할 때 카이로스는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시간,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이 있고 거기에 적합한 시간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집에서 꽃을 그 가드닝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떤 꽃들은 그 꽃들에 따라 계절에 맞춰서 달에 맞춰서 꽃씨를 뿌려야 하죠. 그래야만 제철의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꽃씨를 뿌려야 하는 어떤 특정한 시간, 꽃을 피운다고 하는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이것을 해야지라고 하는 바로 그 특정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영국 성공의 대주교였던 로완 윌리엄스가 바로 여기 7장 29절에 카이로스를 다음과 같이 비유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가령 로완 윌리엄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고 이제 40일이 지나면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활을 준비하면서 온몸이 삼베로 만든 수의로 꽁꽁 묶여서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보내신 그 예수의 시간, 그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3일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시간이 지나야만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무덤 속에 계셨어야만 3일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 놀라운 클라이막스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르지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간다고 해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단순한 비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라고 물어보면 그냥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하기 원합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길 원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행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행복을 바라는 게 그렇게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의 타락 전에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번영, flourishing을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그 번영이 지금 내가 행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행복과 서로 싱크로나이즈 된다면, 그렇다면 행복을 바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행복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왜곡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행복의 1차적인 그 바람은 뭐냐 하면은 기분이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렇죠? 내가 기분 좋다고, 기분 좋다는 감정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러면은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마약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사람들이 말하죠.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마약에 취한 사람을 보고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느끼고 있는 그 상태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을 보고 기분 좋아서 자기 혼자 기분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하겠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나는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 누가 나를 좀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행복의 의미가 왜곡된 것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그저 행복의 그 다음 행복으로 채워지는, 기분 좋음이 그 다음 기분 좋음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꼭 기분 좋아지는 일이 아니더라도, 꼭 나를 흥분시키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내가 희생해야 하고 내가 무엇인가 어떤 섬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상 가운데에서 적절한 때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희생하면서 의미를 추구하는 또 다른 의미의 행복의 시간, different kind of happiness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야 할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근원적으로 찾아가 다시 들여다보아야 하는 바로 그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flourishing 해라.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타락하기 이전에 번영과 기쁨과 행복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천 년이 흘러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로 창세기의 인생의 목적을 사도 바울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셨대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인생과 인생의 기쁨과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비록 그 인생의 끝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윤동주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행복했던 사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행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은 각각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래 전에 그냥 있어도 돼요. 그냥 있어도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인생의 목적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 없이 모두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꼭 방문해 보고 싶은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제 다 가봤어요. 네, you name it. 뭐, 어디? 뉴욕, 어디? 아, 산타페는 안 가봤구나. 뭐 이제 막 간절하게 가보고 싶은 도시가 별로 없어요. 딱 두 군데 남았는데, 산타페 있고, 다른 한 군데 하나가 뉴올리안스입니다. 뉴올리안스. 뉴올리안스는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가서 크레올 뭐 이런 분위기도 느끼고 싶고, 뭐 재즈 클럽에서 연주도 저렇게 하는구나 들어보고 싶고,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뉴올리안스에 가면 누구나 다 그런 재즈 클럽 이런 데 모여 있는데 가죠. 그 뭐라 그래요? 프렌치 코럴 가보신 분? 우리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 프렌치 코럴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극작가가 테네시 윌리엄스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 테네시 윌리엄스가 프렌치 쿼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알린 가장 유명한 희곡을 바로 거기 프렌치 쿼터 가까이에 살면서 완성했습니다. 그 희곡을 완성하고 나서 제목을 뭐라고 지을까 고심하던 테네시 윌리엄스가 자신이 프렌치 쿼터를 관통하는 두 개의 전차 노선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전차 노선의 종착역의 이름은 Desire Street이고, 다른 노선의 종착역은 그 지역의 묘지, 공동묘지였습니다. Desire Street. 다시 말해서 인간은 욕망이라고 하는 노선의 전차를 모두가 타지만, 그러나 결국 다다르게 되는 것은 묘지라는 겁니다. 테네시 윌리엄스는 이것이 모든 인간의 인생에 대한 완벽한 비유라는 그런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무덤 사이에 놓여 있다. 모든 인생은 욕망과 무덤 사이에 놓여 있다. 감이 오십니까? 유명한 희곡의 제목,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욕망과 죽음만이 유일한 인생의 길처럼 보이는 인간에게, 다시 말해서 크로노스만 있는 것 같은 인간에게 새로운 선택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새 생명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한 일, 새 생명, 다른 종류의 삶,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삶,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제3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옳음과 선함과 아름다운 인생의 시작이시고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저희가 읽은 나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첫 번째는 인텐션과 어텐션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인생은 인텐션을 가지고 어텐션하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주목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빌립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드디어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Come and see, 와 보라 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그래서 예수를 찾아가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가 나다나엘 자신에게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에 놀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너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너는 이것보다 지금 네가 나 인자인 나를 만났느냐? 너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바돌로매의 다른 이름이라고 읽었습니다. 예, 바돌로매. 다른 복음서에는 나다나엘이 등장하지 않죠. 바돌로매입니다. 바돌로매는 베톨롬이라 그러죠. 예, 바돌로매는 그 이후로 여기서 예수님,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비록 나다나엘이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질문하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의도, 인텐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자 그는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 마치 예수 나다나엘이 예수를 찾아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냥 이렇게 크로노스처럼 흘러가는 이 인생에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을까? 과연 그 가운데 내 인생에 선한 것이 있을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질문 너머에 과연 어떤 목적이 있을까? 내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나다나엘이 예수께 가는 것처럼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의미다 싶으면은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에 대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한계를 우리의 리미테이션을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나다나엘로 돌아가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어찌 보면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죠.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나다나엘이 오고 있어요. 이것은요 나다나엘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예수가 정말 그분일까? 선한 분일까? 라고 질문했지만 다시 말해서 인생을 향해서도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부 같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최선의 삶인 것 같다. 더 이상의 선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더 이상의 의미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방향이 아닐 수 있다. 내가 생각한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방향을 바꾸어 보는 것. 나다나엘처럼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인생으로 돌아설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죠. 오히려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더 나을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내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 이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로 방황을 틀면은 그럼 어떤 경우에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totally lost 된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방황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방황하지만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All who wanders are not lost. 그렇죠? 그것들은 바로 나의 한계, 나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다가 나침반이 고장나서 방향을 잃어버린 조종사들은 항로를 그려야 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밤을 기다려야죠. 밤하늘에 뜨는 별을 보면서 항로를 찾는 거죠. 방황하지만 완전히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낮에 움직이는 순례자들도 밤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는 깜깜하지만 그 깜깜한 가운데 밤하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처럼, 순례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한계를 인정하고 길을 찾는다면 The way,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카이로스의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은 영원을, 이터니티라고 하죠. 영원을 상상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터니티를 상상하는 것, 이매진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1절에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아직 요한복음의 초창기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의 사역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맨, 인자인 것도 알지 못하고 천사들이 예수님으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일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예, 형에게 잡혀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는 길에 해가 저물어서 아무 이름도 없는 곳,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하루를 지내야 했던 적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에 보면은 하란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다고 했고 해는 저물었고 어떤 곳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은유들은 야곱이 절망과 방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어느 곳 한 곳도, 그 어느 시간 한 시간도 야곱이 원했던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했던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죠. 이렇게 살면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거기서 어긋나서, 예, 지금 트랜지션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야곱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 가운데 있었는데 야곱은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돌을 베고 잠을 청했는데 야곱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인 샤갈이 이거를 여러 가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 이거 그림이 있을 겁니다. 유사용제. 예, 이겁니다. 야곱이 뭐 흑백으로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컬러풀하게 칠한 것도 있고, 그런데 야곱이 밑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죠. 그 다음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천사도 있고, 예, 왔다 갔다 하는 천사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샤갈의 그림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혼잣말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보았다고 하지만 사실 그 야곱의 꿈이잖아요. 야곱의 환상이잖아요. 야곱의 상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이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영적 희망을 야곱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상상했지만, 내가 꿈속에서 보았지만, 그러나 그 상상이 내 삶에서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잠에서 깨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fear, 공포가 아니잖아요. awesome이잖아요. 하나님의 awe라고 하죠. 하나님의 경외감 앞에서 자신이 터져 나오는 고백이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라고 하는 경외감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에 바로 이곳, 아무것도 없는 이곳, 이름도 없는 이 장소, 바로 이곳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곳이 뭐가 돼요? 그곳의 지명이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됩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 짓는 거죠. 나중에 야곱이 아주 아주 복잡하고 아주 옛날 말로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냥 신산스러운 인생을 산 후에 나중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그러거든요. 바로 이 자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서 우리는 앞으로 올 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누가요?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대요. 이 땅 가운데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우리에게 기쁨을 줄 그러한 장소와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올 영원한 성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크로노스가 주지 못하는 영원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영원함이란 것이 사실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모릅니다. 그냥 조금 조금 순간순간 그때그때, 아, 이런 걸까? 이런 느낌일까? 이런 기분일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은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까? 우리가 아주 순간순간 느낄 뿐인 거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영원함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채운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저는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천사들은 그냥 이렇게 날아다니면 되잖아요. 그냥 쭉 날아왔다가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힘들게 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비유를 보여주는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교차하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는 사다리 밑에 크로노스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사다리 위에 카이로스로 올라가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쩌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쩌면은 이름도 없는 것 같고, 어쩌면은 깜깜한 밤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현실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분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이 천사가 미리 먼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뭘까? 여전히 30대, 40대, 50대 계속 찾아가겠죠.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크로노스에 머물지 않고 카이로스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일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라도 영원함을 상상하고 바라면서 우리의 인생의 사다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크로노스로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새 생명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한 발짝 나가고 두 발짝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길을 찾으며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